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들을수록 엄지척. 재밌는 문화생활의 끝장판, 지라시 문화센터.
고품격 문화 라이프를 꿈꾸는 지라시 문화센터의 문을 오늘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새해부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샘솟게 하는 분이죠. 건국대 사학과 신병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저 진하게 새해 풍습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었잖아요. 네. 정유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가 병신년.
그렇죠.
이번에 정유년. 네. 예. 그래서 뭐 좀 어렵긴 해요. 저희가 이렇게 늘 알아가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 4932님이 정유년의 뜻이 뭔가요? 뭐 정유년, 무술년 뭐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궁금하다. 저도 이거 진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아마 간 12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게 식간. 그다음에 우리 띠라 그러죠. 흔히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게 여지 12가지 네네네. 띠. 그래서 이 10 곱하기 12 하면 12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나누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년은 있을 수 있지만 갑축년 이렇게는 안 오거든요. 이렇게 계속 크로스 되니까.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해가 60년마다 되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갑이라고 그러잖아. 같은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회갑이구나.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건데요. 이거 정말 그 노트 있는 분들은 필기하세요. 네. 우리가 보면 그 간지 중에 식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요거는 숫자를 딱 규정해요. 갑으로 시작하는 해는 무조건 4자로 끝나요. 을은 5자로 끝나고. 병. 그래서 그 작년 병신년은 네네네. 6이잖아. 2016.
2016년.
그다음에 정은 7. 그러니까 올해가 2017년. 7. 정묘호란 1627이 7. 되는 거고 병자호란 기억하시죠? 16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8은 무조건 무로 시작이 되고 9로 끝나는 거는 기. 기민년 3월 1일 그치, 1919년.
19년.
그다음에 그치. 0은 우리 경으로 시작돼요. 우리 뭐 경술국치.
그렇죠. 1910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신은
되는구나.
1. 신미양요 1871년. 2는 임진왜란. 임으로 시작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3은 개. 개축옥사 뭐 이런 식으로. 1613년이거든요. 그래서 요 요령만 잘 알아도.
그러면 외우는데도 쉽겠다.
무조건 내년은 2018년이 되고 네. 아 이제는 무조건 무로 시작한다. 이것도 조금만 더 이제 네, 그 잘 네. 이제 기억하시면 네. 이번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러니까 정유년 다음에 유 다음에는 뭐죠?
자축이
신유술에
무술년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2018년은
무술년이구나.
이런 식으로 쫙 하면 다 나옵니다.
나 정리 한번 해야 되겠다. 네. 이제 헷갈리지 않고 딱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너무 잘 되면 난 이거 뭔가 이게 좀 뭔가 점잘 칠 수 있다.
그러네.
이런 거 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몇 년생이지 이러는 거. 그래서 원리만 잘 알면 우리가 국사 공부를 할 때 특히 그러네. 우리 막 근대사 이모군란 갑신정변 예. 그러니까 이모군란은 82년이에요. 1882년이 되는 거고 이모년 다음에 83년이 이제 개조. 그러니까 진사오미니까 개미년. 그다음에 1884년은 갑신정변. 그래서 1883년.
크게 역사적으로 딱딱 연결이 되는 걸 우리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힘들게 공부했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항상 강의하는데 역사도 약간 어떤 뭐 법칙이라 그러나요? 이런 네. 것만 잘 알아두셔도
그러네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덜해진다라는 거죠. 연도 외우면 돼.
이해를 먼저 하면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나오겠네.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는 의미가. 방법만 알면 되는 것을 예. 예. 시간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자, 일단 정유년이니까 그래도 정유년에 벌어진 역사 속의 어떤 사건들을 한번 그래도 쭉 한번 훑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유년 하면 어떤 사건 이렇게 떠오르는 사건
정유재란.
그렇죠. 정유재란.
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정유재란은 바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일어났던 또 한 번 네. 일본이 재침한 거니까 네네. 일단 임진왜란이 15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요령 생기면 7로 끝나니까 무조건 7이다. 1597년.
그래서 정유.
예, 1597년이 정유년이었기 때문에 정유제라.
예.
사실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에 한 1년여 정도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됐다가 그다음에는 우리 조선 쪽하고 일본군이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의 어떤 균형이 생기니까 네. 강화회담을 한 3, 4년에요. 그러다가 이 협상이 결렬되자 도요토미도시가 다시 1597년 1월에 조선을 다시 침공하게 한 게 정유년에 다시 난리가 일어났다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순실의 명량이 그때 나오는군요.
그렇죠. 어. 정확하게는 420년 전. 어허. 그러니까 같은 해는 무조건 60에 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갑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20년 전에 정유재란이 일어났고 이때 사실 조선 수군이 1597년 7월에 이수인 장군이 그 투옥당하고 백의종군 하던 시절에 원균이 이끄는 그 칠천량 해전에서 사실 대패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패전에서 그런지 이거 외우기도 참 힘들어요. 칠천량 해전. 그래서 바로 이제 참패를 당한 후에 이수인 장군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해서 바로 이제 일본군을 그 10대 1의 정말 전력 열세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게 바로 명량대첩이죠. 이때 정유재란 때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화가 주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역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수인 장군의 했던 명언 같은 경우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기록 남잖아요. 예. 기억에. 예.
정유재란 말고 정유년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1597년 다음에는 이제 60을 보태면 되니까 1657년이 되거든요. 네네. 1657년은 조선의 왕은 효종이었어요.
효종.
효종하면 또 떠오르는 키워드.
똑똑한 북벌정책.
북벌정책.
똑똑했잖아요.
똑똑은 했지만 이 북벌이라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때도 그 당시에 국력은 그 청나라보다 약한데 저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그런 이념으로 막 그 나라의 어떤 그 여론을 모으려니까 되게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60년 뒤인 1657년 또 조선의 뭐 신하든 백성이든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전쟁 준비라든가 그런 전쟁에 대한 위협 같은 게 강화되면 삶이 되게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60년 뒤인 1657년은 효종이 북벌을 추진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많은 전쟁에서 오랜 전쟁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 피폐한데 또.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들을 하셔가지고.
효종은 그런 어떤 그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자라는 이런 것을 그 국가 이념으로 내세웠지만 그걸 수행해 나가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뭐 지원이라든가 또 이 아무래도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의 공포가 계속 다가왔거든요. 네. 사실 이때 뭐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 어느 시대든 다 그래요. 이 전쟁 그 좋아하는 백성 어디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북벌은 효종의 외로운 북벌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효종이 승하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 찬란한 역사 안에 이 전쟁은 정말 그걸 지켜온 우리 선조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정유년의 효종의 북벌 정책 말고 전쟁 말고는 없어요, 선생님?
그 효종 다음에 60년 뒤가 1717년이에요.
네. 이때는 아, 이게 60년씩 가니까 재밌다. 네,
그렇죠. 이때는 이제 또 조선왕은 숙종.
숙종.
숙종하면 또 항상 뭐 장희빈, 인연왕, 항상 뭐 궁중 뭐 여인들의 치마 폭에 휩쓸린 왕 이런데 사실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었고 사실 숙종은 14살에 왕에 올라서 무려 46년간 왕에 오른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특히 국방, 영토 이런 데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 뭐 확장 부분이라든가 국방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바로 이 숙종이 이 거의 말년에 상당히 어떤 자신의 정치적으로나 이런 뭐 경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했던 시기가 1717년 정유년이었습니다.
숙종은 늘 장희빈에 가려가지고 어떤 정책을 폈고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그건 별로 많이 부각이 되질 않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뭐 우리 그 사극이라든가 또 영화에서 이런 저 역사를 소재로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나 뭐 영화에. 저희 숙종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이거 만들면
이거 재조명하면 된다
그렇죠.
이거죠.
숙종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잘 없었죠.
장희빈밖에 없었어요.
장희빈 아니면 오히려 뭐 동이 막 이런 숙종의 후궁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또 숙종의 아들인 영전은 또 많이 부각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정작 숙종은 별다른 그 딱 주인공으로 나온 그리고 요즘 또 영화 그 대세가 제목 두 글자잖아요. 명량, 예, 사도, 예, 숙종. 예, 그러면 숙종. 좀 뭐 이렇게 예. 성공할 수도 있다.
그게. 아, 왜 이렇게 숙종은 여자들 품에 이렇게 참 불행한 왕이야 우리한테는.
아, 근데 그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저기 불식시키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만들어져야 돼요.
요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네. 듣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저한테 예. 뭐 무슨 좀 있나요?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해 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나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숙종이 지나가고 영조, 정조로 가나요?
그렇죠. 이제 숙종 다음에 네. 영조는 52년간 제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욕이 안 걸리세요. 정윤회는 안 걸리시고 예.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정확하게 정조가 즉위한 해가 병신년이 바로 작년이고 네네. 그러니까 1777년 60년 전 정윤회는 정조가 제의한 거예요. 2년 뒤. 그러니까 영조는 정윤회는 52년 제의에도 이렇게 가발을 못 하셨어요.
딱 거기 걸리시고 예. 2년 후에 정조로 가는군요. 그렇죠. 정윤현이.
정윤현의 영광을 숙종하고 정조에게 네. 나눠주신 그런 아,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정조는 뭐 잘 아시죠.
똑똑한 왕 아니에요.
그럼요. 이렇게 즉위한 직후에 뭐 규장각을 설치한다라든가 네. 또 왕권을 강화하고 이런 개혁정치를 네. 수행을 해나가고 이렇게 정조는 상당히 왕위에 오르면서 특히 서울 허통 절목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들도 이제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이런 조치를 만들었던 것도 바로 이 정윤현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그 정조 영조 시대의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좀 일찍 성숙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 보고
그렇죠. 그런 네. 세손 시절부터 그렇죠. 상당히 이제 그 준비도 많이 했고 이 또 그 당시 어떤 정치적 모순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대안들을 이 세손 시절부터 잘 구상을 해나갔고 그래서 왕이 된 후에 바로 규장각을 세워서 이런 어떤 개혁 정치를 본격적으로 네. 하겠다. 그리고 뭐 정약용 우리 박제가 네. 이동무 아주 쟁쟁한 학자들을 등용을
다
해서
등용하는구나.
그래서 이 1777년 정윤현은 뭔가 이런 개혁 정치가 이제 궤도에 태동하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름아름 올라왔던 거를 정조가 탁 완성을 시키는군요.
예.
그 지금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세손을 참 똑똑하게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정조를 이렇게 대충 가늠할 수 있게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정조. 그렇죠. 그래도 정조 때 조금 개혁 정치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계속 전쟁 정윤회는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더 좀 안타까운 시기가 이 정조 이후의 정윤회이 1857년인데 이때는 네. 조선의 왕으로 이제 제위했던 그 이 1777년 다음에 1837년입니다.
이게 60년 후니까.
예, 요 때는 헌종 때 헌종.
헌종은 역사에 많지 나오지?
별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사실 제의는 꽤 오래 했어요. 1834년부터 이제 1848년까지 14년간 제의를 했는데 우리 기억 속에 잘 남지 않는 이유는 일단 그래요? 8세 왕이 올랐어요. 조선 왕 중에 기록입니다.
아, 정말요?
최연소 왕직이.
그 뭘 그 나이에 뭘 했어요?
그 이유는 원래 순조의 아들이 효명세자인데 네네. 이 사람이 왕에 올라야 되는데 요절합니다. 예.
그랬죠.
효명세자가
우리 했죠.
22살.
네.
네. 네. 그래서 특히 요즘 뭐 박보검 씨 네. 때문에 더 효명세자 요절을 안타깝게 여기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효명세자의 아들이 헌종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순조에 있어서는 손자가 왕위를 계승한 사례니까 8세 왕이 올랐고 이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19세기 막 안동 김씨 세도정치.
세도정치.
외척에 뭐 바로 뭐 국정농단 등등 이런 키워드 때문에 헌종이 제대로 왕권을 행사하지를 못해요.
불행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14년 제위에도 우리가 별다른 기억이 없다는 거죠.
네. 정말 없어요. 네. 저도 전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헌종 때는 기억나는 것도 없고. 자, 그러면 헌종을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정윤현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오네요.
바로 우리 1897년인데요. 네. 이
1897년 19세기지 이제 거의.
예, 이제 19세기 네. 말인데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그 해가 1897년 정윤현. 이거 우리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 국호가 네. 사실은 대부분은 조선 왕조 멸망하면서 다 조선이라는 국호가 계속 지속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897년에 한번 국호가 바뀌어요.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국호를 바꾸냐 하면 고종이 이제 왕에서 황제로 스스로를 올려요. 높입니다.
맞아.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중국 황제만 황제라고 했고 조선의 왕은 황제라는 칭호를 못 썼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고종도 독자적으로 나도 조선의 황제다. 이런 조치와 더불어 국호도 새롭게 대한, 큰 한이다라는 뜻이고 이때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할 때 그 이 한자요. 이 한은 예전에 우리 삼한의 여러 나라가 서로 이렇게 경합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한의 여러 나라들 아울러서 고려로 통일이 되고 네네. 고려로 고려에서 다시 조선으로 이어졌다라는 이 한 계승의식이 이 고종 때까지 이어지면서 저 큰 한을 계승하겠다.
그래서 대한제국 대한. 이렇게 되는
그리고 황제의 나라니까 대한제국. 아. 그리고 이것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될 때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니까
예, 그렇죠.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호를 그대로 사실은 큰 흐름으로 보면 대한제국의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지금의 우리 국호로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참 별로 어렵지 않은데도 그 문장의 뜻을 그런 식으로 착착 예. 쉽게만 해석만 해도 제국 민국 넘어가는 거 뭐 왕이 황제 가는 거 그래서 제국이 됐고 예. 쉬운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암기만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민국은 이제 예. 국민의 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
공화정으로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대한제국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왕이 황제가 되면 황제의 지위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황제의 옷은 노란색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그 천자만 네. 노란색 황룡포라 그러는데
엄청 화려하더만.
네. 우리 조선의 일반 구왕들은 홍룡포 입었잖아요. 붉은색. 그렇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붉은색이죠.
붉은색인데 이제 고종 황제 때부터 황룡포 노란색을. 그래서 이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중국 가보시면 자금성 같은 데 보면 이런 네. 그 태화전 같은 데 보면 네. 그래서 중국 사람 지금도 노란색 되게 좋아해요.
금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금색.
그런 것이 사실은 황제를 상징하는 이런 색깔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황제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또 뭐 이런 특혜라 그러나
예.
사실은 왕일 때는 하늘에 직접 제사를 못해요.
아 그래요?
그 땅의 신에게만 제사 지내야 돼. 된다라는 거죠. 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직단 아시죠? 종묘사직 할 때. 그래서 이 사직은 토지의 신을 사라 그러고 곡식의 신을 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왕이 지내는 큰 제사가 바로 이 사직대제예요. 그래서 땅의 신에게만 제사 지내는데 이것도 흥미로운 게 우리 사직단 꼭 가보세요. 여기 네모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평평한 공간을 조성을 해놓은 거고 우리 이제 고종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해 만든 제단이 있죠.
예.
기억하세요?
아 뭐지?
원구단 또는 황구단. 이 원구단 또는 황구단은
원구단이 그래서
그렇죠.
그렇구나. 하늘의
둥근 제단에서 황제가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한 게 바로 대한제국이에요.
아, 그렇게 하면은 원구단을 잊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원구단은 원구단대로 따로 외우고 뭐는 뭐대로 따로 외우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직단은 네모나게 만들었고 황구단은 지금 이게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저 웨스턴 조선 호텔 그쪽 자리인데
맞아요.
지금은 그 황구단 자체는 없어요. 그 부속 건물에 항공호만 남아 있는데 예. 이런 황구단 원래 이렇게 예전에 남아있는 모습 보면 둥글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황제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그렇죠. 이제 지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하. 참 정유는 대한제국 선포까지 임진왜란 정유재란부터 보면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정유년에 또 우리가 경험을 했네요. 예. 이렇게 또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그냥 또 조선왕조 쭉 대한제국까지 한 번 다 훑으셨어요. 그죠?
예.
예. 이 역사라는 게 참 재밌고 또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바로 이제 가장 가까운 정유년은 1957년이거든요.
예.
이때는 우리 막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에서 막 서로 노력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했던 이런 식이 생각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한 갑자 지나갔는데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참 또 최근 이제 이 뭐 20세기 21세기 들어서는 더 역사가 빠르게 전개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면 2016년도에 그 많은 일들이 풀려지는 예. 해로 역사에 기록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올해.
우리가 그죠? 1957년 그 폐허에서 예.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나갔듯이
그러니까.
바로 작년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예. 시기를 겪었는데 이제 2017년은 정말 그 다 울음소리 그 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로 열리는
예.
그런 느낌으로 전개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홍 다 붉은 닭이래요. 예. 올해가.
그러니까. 예. 참 역사적으로 풀려지는 해. 묘하게 맞닥뜨려지긴 하는데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2017년 정유년 역사에 정말 길이 좀 남는 해로 우리가 함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도 올해 정유년에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면서 예.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인사해. 다음 주도 이 정유년을 맞아서 또 재밌는 것들 예,
여러분들과 정유년에 함께.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왕 영조 정조가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가장 화려한 예. 영정조의 역사를 또 우리 새해 들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